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3일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종종 마음이 힘이 들 때, 또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마음에 쉼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위로를 주기 때문에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노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체에도 힘을 주기 때문에 또 노래를 종종 그렇게 듣기도 하죠. 오 자유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프로 아메리칸 영가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팔려온 노예들이 자신의 특유의 어떤 음악적 성향에다가 자유와 믿음, 구원의 갈망에 대한 가사를 입혀서 녹여내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 찬양인데 이게 영가예요. 사실 이들에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쉼이 있었겠습니까? 잔혹하리만큼 고단한 육체 노동으로 하루 온종일을 채웠던 그런 이들의 상황이었을 것이고,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 노래함으로써 나는 자유를 노래한다, 나는 쉼을 노래한다, 이렇게 노래로서 잠깐의 쉼과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들의 노동 현장의 수고를 함께 덜었고 피로를 덜어주었고 동작까지도 같이 노래하면서 통일시킴으로써 노동의 효율성을 높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요와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동시에 영가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육체적인 쉼과 함께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들의 자신의 힘만으로는 자유를 절대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찬양하면서 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노래하는 그들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볼 때 이 노래는, 영가는 반드시 찬양이었다, 분명히 찬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노래는 육체의 힘을 끌어모아주기도 하고요, 또 영혼의 힘을 끌어올리기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의 말씀도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였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책 표지 보시면, 그 오늘 말씀 121편의 표제를 보시면 제목 하나가 붙어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으로 묶여 있는 시집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 묶음을 성전 순례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전 순례시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또 성전에 향해서 어떤 떠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불렀던 그런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그들의 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근 각처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는 어떤 율법적 차원이기도 하고요, 또 전통이기도 했는데, 더 중요하게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설렘, 성전에서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떠나는 영적인 여행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오르는 이 여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그때마다 이 순례자들은 이 성전 순례시를 같이 부르면서 성전 순례에 올랐을 것입니다. 마치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 이 노예들이 연가를 부르면서 견뎌냈던 것처럼 이 고된 순례 여정 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올랐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렘 가득 품고 떠나면서 부르는 어떤 여행자의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함께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을 같이 독려하면서 같이 힘내자 힘내자 라고 하면서 부르는 그런 공동체의 노래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친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종의 분명한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길을 걷는 순례자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먼저 이 순례자가 걷는 이 순례길의 환경을 떠올려 보시는 거죠. 그 길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포장도로, 때때로 산책길과 같은 그런 도로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막 숲이 우거져 있고 꽃길이 펼쳐져 있는 그런 길은 절대 아니었겠죠, 그렇죠? 또 여러 길을 가다가 잠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이런 거 전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를 사진으로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환경이고요, 돌천지, 바위천지,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그늘 하나 없는 민둥한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광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 그 길을 걷는다면요, 그 뒤통수에 강렬한 해가 이 떼약볕이 내리쬐면 정말 머리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또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걸어야 했던 그 여정, 오랜 걸음으로 발은 퉁퉁 불어트고 또 이제 거의 체력이 고갈되었을 때 순례자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목표 지점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눈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사는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이유, 성전을 향해 가는데 우리는 뭐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이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 여정을 끝낼 수 없을 만큼 고단한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았을 길, 사방에 깔린 돌짝밭, 또 사방을 둘러봐도 황량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보통 여행을 가면 우리가 회복되지만 이런 환경을 보면 마음까지도 황폐해졌을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지형 탓에 젠 걸음으로 걷기에도 되게 불편했을 것이고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발목이 이리 꺾이고 저리 꺾여서 발목을 다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셨어야만 했던 길. 그래서 순례자는 아마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어떤 순례자들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밤에도 안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순례객들을 노리는 도적대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급습당하면 그들 여행 거기서 끝인 거예요. 정말 위기일 것이고 목숨도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긴장을 늦추지 못합니다.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나 또 일행을 재워놓고서 순례자는 밤새 마음을 졸이면서 경계했을 거예요. 졸음을 막 이겨내면서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노래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제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또 고요한 밤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을 때 순례자는 아마 아브라함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갈대우르로부터 나와서 광야 한가운데에서 놓였을 때 그 캄캄한 밤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그 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했을 텐데, 불안함과 우울함이 밀려왔을 텐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약속을 떠올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순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찬양했겠지요. 캄캄한 정막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이 일행들을 보면서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내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순례시가 이스라엘 성전 순례객들이 부르던 노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또 당장에 우리가 성전 순례를 떠날 건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얼핏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정말 정말 많이 우리가 읊고 사모하고 감동을 받고 했던 그런 시이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순례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순례가 단지 예루살렘 성전 순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례는 내 인생 순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이 노래는 유대인들의 성전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의 노래만이 아니라 내 노래다, 우리의 노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떠나는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순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하늘에 있는 본래의 고향,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을 사모하며 떠나가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하늘나라의 순례자다,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걷더니 내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냅다 뛰어도 넘어지지 않는 평지를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례길에는 반드시 뜨거운 태양, 거친 광야, 밤, 그 밤의 위협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때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언급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성경책을 한번 펴시고요. 3절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몇 번입니까? 여섯 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본문에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 단어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키심이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어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반복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희의 인생을 스스로 지키라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지키는 이는 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때 간절함과 세심함으로 그리하시는데요. 얼마나 간절하냐 여러분 우리 손주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그 돌 이제 막 된 손주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떼잖아요. 그 걸음걸음 떼는 할머니의 눈빛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넘어질까봐 어디 부딪힐까봐 얼마나 세심하냐면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지키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지키시기 위해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루 만보 걸으시려고 애 많이 쓰시죠? 지금까지 몇 보 걸으셨나요? 오늘 하루 한 걸음 걸음 이거 세는 분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걸음 걸을 때 무심코 발걸음 내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세신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절함과 세심함으로 지키신다. 지난주에 저희 대학부 그 선교 팀 중에 라오스 팀에 제가 합류해서 인솔 해서 다녀왔거든요. 근데 선교 가운데 종종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교통편 지연으로 시간이 늦어지기도 했고 약간씩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아니 왜 계획대로가 아니냐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이 교통편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지연되게 하냐라고 불평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히려 이 지연으로 인한 이 대기 시간에 조금 더 서로를 챙기고요 조금 더 서로를 격려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해서 선교 과정 속에 느꼈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더 나누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했던 목사님은 아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함께했던 부감님 부부께서는 이 모든 선교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순례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례길을 우리 인생의 순례길을 하나님 나라를 떠나가는 이 순례길을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섬세함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눈을 들어야 됩니다. 순례길에 놓인 장애물을 피해보겠다고 바닥만 보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그늘 한 조각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순례길을 이 뜨거운 길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내가 내 짐을 챙겨가고 뭔가 따로 내가 마련하고 내가 뭔가 안전을 위해서 내가 세팅하려 한다면 순례길 끝나기도 전에 지쳐버릴 거예요. 오직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쉴만한 그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이 믿음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는 여성이 만든 곡인데요. 고아원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그 1년 전 1868년 그녀가 신문사에 노래 한 곡을 투고하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여인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웠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 순례의 이 과정에서 눈을 드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니 그 그늘에 내 쉴 곳이 있더라. 그 아래 내 영원한 생명문이 거기서 열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그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순례 걸음이 막힐 때마다 눈을 들어서 은혜의 근원이요 또 영생의 오아시스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참 쉼과 도움과 영생과 영광이 찾아올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인생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기서 쉼과 영생과 영광을 얻는 이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에 나타나는 강조점이 우리 인생 순례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도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목적어의 전환입니다. 목적어의 전환.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구분해서 보면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드니 나를 돕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더라 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근데 3절부터 목적어가 바뀌어요. 나에서 너로 바뀌고 있죠.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의 그늘이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처럼 순례자는 나를 지켰던 이 하나님의 시선을 너에게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나에게 쏟아졌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 너에게로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거죠.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한 이 순례자가 이 경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너에게 따뜻하고도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전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투와 태도가 너무나 부드럽고 희망적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참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씀 같다 이거죠. 실제로 폴츠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아들에게 주는 제사장 아버지의 축복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자기가 겪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너에게로 전파하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먼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 따뜻한 사랑, 이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모가 되고 싶고 또 이런 전도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반드시 훌륭한 신앙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이 아이의 인격이 그동안 제가 봐왔던 아이의 인격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전에는 야 이렇게만 잘하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만 잘하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게 다르게 양육하고 싶었는데 정말 여느 부모와 똑같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도 소망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 믿음의 확신, 나를 지키신 하나님, 제 이 믿음의 확신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에게 전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전수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아, 아버지를 지키셨던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지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제가 지녀요. 최근 한국기독공보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30대 이하에 계신 비기독교인 80%가, 그러니까 거의 다죠, 80%는 개신교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좋은 일을 해도 30대 이하의 비개신교인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나쁜 일을 해서 어떤 보도가 나오면 개신교가 개신교처럼 했네 이렇게 반응한다 이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아, 우리 자녀들이 참 예수 믿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적지 않은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 요청하셨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가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것, 자녀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마치 자기 탓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죄송해하는 모습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라고 당신 자녀들이 신앙 잃어버릴 것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녀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순례길 오르는 것을 아예 꺼리는 이유가 비단 부모님께만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 그 이유는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고 교회의 의견 수렴 시스템에 있을 수도 있고 먼저 믿어온 사람들의 위선과 가식, 율법적 태도일 수도 있고 또 때때로 물론 남 탓이 아니고 그네들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욕망과 죄를 이겨내는 면역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 자신의 순례길도 걸어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례길도 챙겨야 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담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과 안타까움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절과 2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 8절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과 너를 향한 권면, 이 사이에 있었을 하나의 사건. 저는 이 사이에 순례자가 아, 하나님 임재 사건을 정말 풍요롭게 경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임재 사건 무엇이에요? 예배. 이 순례자가 성전 순례를 떠나서 성전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순간순간 도우셨던 하나님 그 은혜의 조각을 경험했지만 성전에 도착했을 때 죄인인 나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을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콸콸 쏟아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는데 나 혼자만 엎드린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이 내면에서부터 그간의 피로와 걱정과 불안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먼 길을 떠나온 이유가 아, 하나님 만나러 내가 떠나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거죠.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야, 나를 지킨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다음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올라가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권면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이 경험을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권면, 이것이 바로 오늘의 찬양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길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이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험난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젖는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지키심, 이 나를 완전히 휘감는 이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코람데오 경험,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키심, 예수 보혈로 나를 완전히 덮으심,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심, 이 감격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례를 또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 오르자, 이렇게 권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나의 여정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르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떠나는 용기를 우리가 지니게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이 경험을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확신에 찬 말로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건을 풍성하게 경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자, 함께 오르자, 여호와 전에 함께 오르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순례자들,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순례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과 예기치 못한 그런 험난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주님의 간절함과 주님의 세심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온전하게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 순례 여정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확실하게 전달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례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볼 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